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좋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서 세상 그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사도의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예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현지에서는 볼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적들은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특히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고 또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하니까 해가 멈춰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죠. 우리가 그 신자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감히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사실로 또 인정해 주는 뭐 그런 면도 사실 우리에게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이제 그런 기적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것을 자기들 종교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얘기다. 뭐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리기도 할 겁니다. 지난 주일도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약점이 뭐냐면은 기적이 너무 약하다. 이게 우리 약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 기적에 목매어 기다리고 또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적에 대해 초월했다 또 이렇게도 단호하게 또 말하기도 어렵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예 기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해서 목매여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기적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도 옳은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버린다면은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아, 그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게 사실일까? 뭐, 성경이 사실이겠지. 이렇게 다만 믿어주는, 옛날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으로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 기적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 그렇다 해가지고 기적을 받아보려고 애쓰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이 진짜 기적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도 좀 깊이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기를 홍해가 갈라지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해가 멈추는 이런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진짜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살았다는 것. 이것을 초월할 기적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을 목격을 하고 또 직접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 때문에 죄가 깨끗해진다거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기적을 다 봐도 남자가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적을 봐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직접 건너갔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 사이를 쫙 걸어가는 그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희한하고 좋은 기분이겠어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를 직접 걸어간 이스라엘, 그 체험을 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의 체험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의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항상 체험은 순간으로 끝나버린다. 지금도 보면은 뭐 여기저기에서 뭐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간혹 또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애써서 이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기적은 뭐 성경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불교에 무슨 기적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부인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부처가 눈물이 흘렸나 그래, 아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가 눈물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뭐 부처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나라가 위급할 때 땀을 흘린다더라 뭐 그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기적이 불교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기적은 기독교만 있어야 된다. 다른 종교에 기적이 있다는 건 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뭐 부처가 땀 흘렸다, 아, 그 거짓말이야, 우연이야, 뭐 어떤 자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땀 흘렸다. 그럼 그냥 그렇게 믿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뭐. 나가면 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냐, 그것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느냐, 그건 아니옳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기적이 산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기적을 사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잠시 순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적도 우리 구원에 도움되는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게참 필요합니다.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을 좀 더 굳건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대할 때에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그 항상 기적에 대해서 객길로 빠지는 게 이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둬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무등병자 일어났다더라. 야, 그래? 그 사람이 누군데? 나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아볼까? 매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앉은뱅이 일으켰을 때에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병권으로 인사 건기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기적의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있게 한 그 주체자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왜 기적을 나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느냐? 왜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느냐? 여기에 대한 경고를 사도가 했다 그 말이죠. 이건 본문의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시기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를 붙들어오게 가득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도도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참 그 신기한 기적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천사란 말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사도들을 구해내신 걸 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역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아, 사도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 사도가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편을 든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옥에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구해내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부분 부분만을 보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도를 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편이다 이래 결론 내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결론 내리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도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옥에서 구해낸 것이 하나님이 사도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물이라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도편을 들고 있는 증거물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잖아요.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사도편을 들어주고 다음부터 외면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도편을 들어줘야 되죠. 근데 비록 사도가 처음에는 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다음에 또 다시 붙들려가지고 공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 다시 풀려나긴 하지만은 결국에 나중에는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편을 들어주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들어주는 게 마땅한데 뒤에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왜 스데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를 만큼 그 어떤 기적도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변개가 한 번이라 깜빡했다 뭐 이런 기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세대반은 그 돌마다 조용히 죽어갈 뿐입니다. 뭐 세대반은 집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도 내가 또 보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사도들 편을 들었기 때문에 옥에서 구해냈다 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다, 앞뒤가 안 맞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낸 이유가 뭐냐, 왜 그때는 그들을 구해내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0절에 있다고 했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그 이유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사도들을 구한 것이었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생각하면 사도에 대해서 너무 매정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사도들 편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구해내신 것이라면 앞서 말한 대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사도가 다 똑같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도들은 그러면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뭔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사도들 편을 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사도를 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또 한 가지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신 것이라면은 왜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아니했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위해 사도를 구했다면은 다른 사도도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도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구해내야지.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도 구해내야지. 왜 그 스데반은 그냥 죽게 놔두느냐? 그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의문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의 사도로 인해서 옥에서 구출된 사도들이 사자들의 말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 맡은 자와 관원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주의 사자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구출되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도를 건들지 못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좀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자마자 다시 또 붙들려가지고 공의에 세워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종교재판을 지금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이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런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은 도대체 사도들이 옥에서 구출된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유익이 뭐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가 옥에서 구출되었다면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그 후부터는 주의 사도의 도움으로 마음 놓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누구도 방해를 못하더라. The end. 이렇게 영화가 끝나야만이 뭔가 앞뒤가 맞던 스토리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옥에서 그 사도를 구해준 보람도 없이 그냥 금방 다시 붙들려가지고 공회에 세워져가지고 신문을 받는 이걸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적을 입으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대우하고 뭔가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여겨줄 것이다는 이런 노림수가 있어서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옥에 가진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하죠. 근데 관속들이 옥에 가보니까 사도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 적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옥은 단단히 잠겨있고 지킨 사람도 문에 다 서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의혹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얘기가 그 제사장들이 사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다음부터 감히 사도를 건들지를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선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붙들어 와라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옥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신기한 일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사장과 관원의 행포를 막아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은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의 위험도 막아주고 그 기적이 우리를 갖다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또 우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를 갖다 알아줄 것이다. 그런 것이 기적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기적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야, 저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살았다. 감히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적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기적이 왜 주어졌습니까? 자,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기는 하지만은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을 입은 자들이 어떤 혜택을 입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된 대우를 받는 것들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입으면 기적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된 대우를 받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의 꿈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내 꿈에 나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 다르게 대우한 것이다. 뭔가 이런 착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시고 다시 붙들려서 공회에 세우시고 위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이제 이러한 그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애당초의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은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이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사도를 옥에 가둔 것은 권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사도를 옥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계에 있어서는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그 권력에 의해서 붙들린 것이고 주의 사제를 통해서 옥에서 구출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그 어떤 권력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만 전하라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준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나를 구해주시니까 다음번에 나를 구해주시겠네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적 자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 그러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으니까 다음에 기도하면 병이 낫겠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주체자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번 경험한 건 다음번에 똑같이 경험한다. 이건 보장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면은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힌 사도를 구해내는 것도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옥에서 구해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앞서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만 전해라. 이게 너희들 할 일이다. 그게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했던 일이 참 잘 되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도 기도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줍니다. 이런 말들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동만 하면은 그 행동을 봐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좋은 걸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까놓고 말하면은 똑같이 11조 잘하고 똑같이 봉사 잘하고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 일이 잘못되게 만들어요.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내가 알지 못한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네가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고 어떤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익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안 보고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걸 받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걸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가진 착각이 뭐냐면은 잘한 게 있으니까 좋은 걸 받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쁜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 자꾸 나쁜 의미를 둔다 그 말입니다. 애매한 고난은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죄진 게 있으면 고난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이런 걸 저런 걸 다 하고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평가를 갖다가 그 사람 집안에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느냐 이걸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지고 붙잡히고 신문받고 죽고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오해에 붙잡혔지만 구해 내줬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이 있지만은 따져본다면은 오해에서 구해내기 전에 오해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덜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오해에 갇히게 하고 다시 구해내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때론 죽게 또 만들어버려요.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한 얘기를 제가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왕 바로의 힘을 무수한 것 때문에 이제 누이로 속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과연 그러한 하나님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그 말씀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나는 하나님의 책임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바로까지도 내가 두려워한 바로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아브라함께 가르치면서 네가 앞으로 세상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네가 두려워한 바로도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이걸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힘보다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바로의 힘보다도 권력보다 더 강하고 더 전능한 분이니까 그분만 믿으라. 그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살아가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내를 돌려 보내준 것이었어요. 바로를 쳐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도 같은 의미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하나님 살렸다. 세상 권력도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도 예수님은 어찌할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다 하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책임 아래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언급했는데 왜 내 가르치느냐 죽을래? 이렇게 나오니까 사도가 뭐라 해요?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진짜 이제 뭔가 알았다는 그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보다 너희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 말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이겁니다. 그래 사도들이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자신들 거기서 구해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네. 그 기적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를 붙들어 놓은 권력도 하나님이 손 아래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순종할 뿐이다. 그게 옳지 않느냐.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을 붙들어가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있다. 이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권력에 굴복하고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기적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심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도의 말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다. 그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거 엄청난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권세 아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고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적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신자의 권세 이런 말을 하면은 아 나도 그런 권세를 느끼고 싶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적들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화끈한 일을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어떤 표적도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뭐 신앙 생활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좀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디서 구해내신 것은 사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사도들을 가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하나님 방해한다. 그러면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를 하나님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이 가둬버린 사도를 너희는 하나님 방해한다. 그래 가둔다. 가둬버린 사도를 하나님 풀어줍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잘못했다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풀려난 것은 반대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날 위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등장하는 게 기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날 위해 기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면 잘 믿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이 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과 관원들도 기적 받으면서 여전히 사도들을 갖다가 붙들어 공의에 세우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누군가를 믿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를 믿게 하는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지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기적만 체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데 만약 기적이 있고 그 기적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기적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없을 때에는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적 때문에 믿었고 기적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사라지죠. 그래 오늘날 교회는 잘 오는데 예수는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기대하고 있고 다른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교회